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점령으로 전쟁 목표를 확대해야 한다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오늘 밝혔습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지난 6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지역을 침공한 결과로 이 순간부터 특수군사작전은 점령지 이외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부 오데사와 미콜라이우, 동부 드니프로, 북부 하르키우, 그리고 수도 지역인 크이우와 그 너머로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될 때에만 이를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수군사작전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어제 발표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전날 이른 시각 쿠르스크 지역에 탱크와 장갑차 등을 동원한 1,000명 규모의 공세를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쿠르스크 지역에서는 이날도 교전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러시아 국방부는 예비병력 투입과 아울러 쿠르스크 수자 마을에서 60km가량 떨어진 쿠르스크 원자력발전소 주변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이번 쿠르스크 공세는 2022년 2월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의 전례 없는 공세라고 언론들이 밝힌 가운데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번 공세에 대해 아직 공식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과 공군이 남중국해 일대에서 합동 순찰을 실시했다고 중국군이 어제 밝혔습니다. 중국군 남부전구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정찰, 조기경보, 신속한 기동과 합동 타격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남중국해 스카보로 함초, 필리핀명 바오데마신록, 중국명 황엔다오 인근 해역과 영공에서 전투 순찰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순찰은 미국과 캐나다, 호주, 필리핀이 어제부터 이틀간 필리핀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한 데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리를 수호하는 동시에 관련 당사국들의 역내 갈등을 부추기지 말라는 경고를 보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군 항공기와 함정들은 전날에 이어 또다시 타이완 인근에 대거 출연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현지 시각 7일 새벽 6시부터 24시간 사이 타이완 주변 해역에서 작전 중인 중국군 항공기 27대와 함정 8척을 포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항공기 가운데 17대는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은 뒤 타이완 남서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필리핀과 남중국해 내 여러 곳에서 영유권 갈등을 겪어왔으며 또한 타이완을 자국 영토로 주장하면서 타이완 주변에서 군사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본 남서부 해안에서 오늘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현지 시각 오후 4시 43분경 규슈 서쪽 미야자키현 앞바다 30km 깊이 지점에서 발생했다며 미야자키, 고치, 오이타, 카고시마, 에히메현 해안 지역에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진도 6 규모의 추가 지진이 일주일 안에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이날 미야자키현에서 50cm가량의 파도가 관측됐다며 주의보가 내려진 지역 주민들은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쓰나미에 대비해 해안과 강둑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해당 지역 내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상 징후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최고 지도자의 암살은 이란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이슬람협력기구가 어제 밝혔습니다. 이슬람협력기구는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열린 긴급회의 뒤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달 31일 이란에서 발생한 이스마일 하니예 하마스 정치국 의장 암살 사건은 이스라엘의 전적인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하니예 암살은 이란의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악질적인 공격이라고 이슬람협력기구는 강조했습니다. 이슬람협력기구 의장인 마마두 탕가라 감비아 외무장관은 회의에서 하니의 암살은 영내 전체가 관여될 수 있는 더 넓은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의지를 억누르기보다는 이는 오히려 의지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8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교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주민이 8일 한강 하구 남북한 중립 수역을 넘어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인에 대한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또다시 연장했습니다. 7번째 연장 조치인데 북한에서 미국인들이 체포되고 장기 구금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가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 메커니즘을 올해 안에 발족시키기로 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2에서 25도, 최고 기온은 26에서 34도,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 0.5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주민이 8일 한강 하구 남북한 중립수역을 넘어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 인원으로 추정되는 미상인원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에 인계했고 남하 과정과 망명 여부 등에 대해서 현재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 북한 주민은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 교동도에 도착한 뒤 한국 측에 망명 의사를 밝혔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북한 주민 망명 관련 질문에 관련 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인에 대한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또다시 연장했습니다. 7번째 연장 조치인데 북한에서 미국인들이 체포되고 장기 구금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이달 31일로 만료될 예정인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8일자 연방관보를 통해 이번 연장 조치가 오는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고 전하며 국무장관에 의해 연장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2025년 8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는 지난 2017년 9월 처음 시행됐으며 이후 1년씩 연장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6월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일주일 만에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국무부는 7번째 연장된 관련 조치에 대해 북한에서 미국인들이 체포되고 장기 구금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지속되며 이는 미국인들의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 위험이 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여행금지 결정의 근거가 되는 법령도 명시했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국무장관은 미국과 전쟁 중인 나라, 군사적 적대행위가 진행 중인 국가나 지역, 그리고 미국인 여행객들의 건강 혹은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는 나라나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미국인 여행금지 조치에 따라 특수한 목적으로 북한 방문을 원하는 미국인들은 국무부의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무부 영사국에 따르면 전문기자나 언론인, 국제적십자위원회, 긴급한 인도주의적 고려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 여행 등 북한 방문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에 특별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북한이 2020년 초부터 국경을 봉쇄하고 있어 사실상 북한 여행은 불가능합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부 NGO들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 해제 요구와 관련해 북한의 국경 폐쇄를 거론하며 당분간은 적절한 논의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Not particularly relevant. As long as the border is closed, but for the State Department to lift the travel ban will take a lot of process.
소바주 전 소장은 특히 북한은 미국의 인도주의 단체들에게 국경을 다시 개방할 것이라는 징후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외교 복귀 요구에 영내 거의 모든 국가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군사 분계선 인근에 수만 개의 지뢰를 매설한 데 대해선 불안정을 조장하는 행동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7일 북한의 행동이 용납되지 않으며 그들이 외교로 복귀해야 한다는 것은 영내 국가의 거의 일치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Ultimately, it is the
broad, I won't say consensus. There are other countries that have different views, of course, but when you look at most of the countries in the region, it is a near consensus that
밀러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과 관련한 질문에 다른 견해를 가진 나라가 있는 만큼 만장일치라고 할 순 없지만 영내 주변 나라들을 보면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특히 비핵화 목표에 대한 접근법과 관련해 동맹 파트너와 계속 협의하면서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이라며 한반도의 핵무장을 거부하고 외교 복귀를 요구하는 것은 미국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So we will approach this by continuing to consult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and continue to make clear that it's not just the United States that rejects.
이어 전날인 6일 발표된 미국 호주 외교 국방장관 2+2 회담 공동 성명을 언급한 뒤 호주도 우리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이는 영내 국가들의 실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호주의 페니 웡 외교장관과 리처드 말스 국방장관은 6일 미국 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에서 회담을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국 장관들은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 입장을 밝히고 동시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외교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밀러 대변인은 북한이 최근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지뢰 매설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대인 지뢰 사용을 금지한 오타와 협약 위반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법적인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지만 분명 우리는 북한이 이러한 불안정을 조장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한일 3국이 새로운 대북제재 감시체계의 연내 발족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자간 감시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7일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의 대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이날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러시아의 1718위원회 전문가 패널 거부권과 중국의 기권을 통한 암묵적 지지로 인해 보고에 상당한 공백이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정확하며 편견 없는 보고가 국제사회에 제공되도록 하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니얼 크리튼 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조구레 한국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항주 국장이 이날 유선협의를 갖고 최근 북러 관계 동향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3국 대표들은 해당 논의에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임무가 종료됐지만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더욱 철저히 감시하고 알리기 위한 대체 메커니즘 설립 및 연내 발족을 위해 관련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월 28일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중국이 기권하면서 부결됐고 이에 따라 4월 1일 패널 활동이 공식적으로 종료됐습니다. 이에 미국과 한국 정부 등은 전문가 패널의 대안 마련을 모색해왔습니다. 지난 4월 한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4월 18일 일본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전문가 패널이 수행하던 중요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을 테이블에 가져올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황중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도 지난달 1일 BOA와의 인터뷰에서 전문가 패널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과 우방국들과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안보리 결의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패널에 대한 대처 메커니즘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제 이런 점에서 완전한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가 참 어렵고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한국, 미국 간에 또 다른 우방국들과 함께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 중입니다만 아직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후르카와 가스이사 전 위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한일 3국이 새로운 감시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한 3자 합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관련 문제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재 메커니즘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후르카와 전 위원은 각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자체 결정에 따라 제재를 가할 법적 권한뿐 아니라 의무도 있지만 북한은 여러 관할권을 넘나들며 활동하기 때문에 한 유엔 회원국이 제재 위반 사건을 주도하고 조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다자간 네트워크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뜻있는 유엔 회원국들이 서로 협력해 조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공동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o, it's very important to have some multilateral network.
그러면서 관련 유엔 회원국의 지원을 받아 제재 위반을 조사하는 독립적인 기구가 있으면 정말 유용할 것이라며 제재 위반 네트워크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갖고 있는 미국 정부가 다른 정부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러시아와 중국 모두 북한에 대한 제재 감시 활동을 계속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유엔 밖에서 많은 대북 제재 활동을 해왔고 이를 위해 미국과 일본, 한국의 법률 내에서 권한을 만들 수 있다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비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감시 메커니즘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해상에서의 선박 차단이 이런 활동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bviously, interdiction has dangers to it. You can get into confrontation.
그러면서 문제는 공해상에서 실제로 선박을 차단하고 조사하는 정도까지 갈 의향이 있느냐는 것이라며 이는 많은 국제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현승 글로벌 피스재단 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안의 3국이 새로운 대북 제재 메커니즘을 만들려고 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수 없는 지점을 찾아 공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김씨 정권의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 산하 주중 선박무역회사 대표 역할을 하다 39호실 고위 간부였던 아버지 등과 함께 탈북한 이 연구원은 북한이 중국, 러시아 등과는 별도로 단독으로 벌이는 사이버 범죄 등은 중국과 러시아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점차 대북제재 협력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일단은 포함되지 않은 범죄들에 대해서 협력을 구하고 그리고 그걸 이제 나중에 넓히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해.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북한의 사이버 범죄 등 불법적인 활동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면 협력을 얻어내기가 조금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한일 정부가 진행 중인 3국 안보협력 제도와 노력이 각국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큰 틀은 유지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반복적인 협력 조치를 통해 3국 안보 공조를 공고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7일 VOA 통화에서 미한일 국방장관이 최근 서명한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수와 관련해 3국 모두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ree governments are hoping that by continuing the positive trend of recent years as well as signing this document.
클링너 연구원은 3국 정부는 이 문서에 서명하고 최근 몇 년간의 긍정적인 추세를 이어감으로써 3국 간 진행 중인 안보 개선 작업이 정례화되고 운용 가능한 상태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 기아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지난달 28일 일본 도쿄에서 미한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했습니다. 3국 안보협력의 기본 방향과 정책 지침을 담은 첨문서로 역내 도전과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을 통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3국은 국방장관 회의와 합참의장 회의, 미한일 안보 회의 등 고위급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3국 군사훈련을 정례화하며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력각서 형태이기 때문에 3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면 3국 협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클링너 연구원은 3국 정부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정권이 바뀐다면 그 어떤 것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크고 단기적인 우려는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여부와 그가 최근 몇 년간 이뤄진 3국 협력 진전의 일부를 되돌릴지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Certainly the greatest and near-term concern is whether President Trump is re-elected, whether he would...
미한일 간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려는 이런 움직임은 오는 11월 5일 치러지는 대선을 약 3개월 앞두고 나왔습니다. 일본의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사실상 일본 총리가 될 총재 선거를 다음 달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다음 대통령 선거는 2027년 3월입니다. 데이비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는 7일 VOA 통화에서 일본은 훨씬 더 일관된 국가 지도력을 보여왔다며 자민당 출신의 총리든 이런 사안들에 대해 일관성을 취해온 반면 미국과 한국의 정치는 공화당과 민주당,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 더 넓은 진폭을 보여왔다고 말했습니다.
Japan has had much more consistent national leadership. Its prime ministers.
따라서 미국은 물론 한국 내 정권 교체에 따라서도 현재 진행 중인 미한일 3국 안보 협력 관련 조치들이 철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현재 진행 중인 미한일 안보 협력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견제 목적도 있다며 특히 미국이 중국 위협을 최우선 도전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오는 11월 미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3국 협력의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브루스 벤은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7일 VOA 통화에서 설령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미한일 관계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세 나라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도 커지고 있지만 중국의 위협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even if Trump gets re-elected, certainly if Harris is elected, there's a good chance that the trilateral relation.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세 나라 중 한 곳 이상의 행정부가 바뀌더라도 3국 안보 협력을 효과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세 나라 모두 공유하는 공통의 위협과 도전에 대한 인식이 점점 커지고 있고 중국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협박 시도가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러시아의 국제규범에 대한 도전 및 냉전 이후 국제질서를 되돌리려는 시도도 마찬가지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재래식 위협이 EU 국가들에 가하는 도전도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위협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가까운 미래, 적어도 여론을 주도하는 이들 대부분과 국방 관계자들 사이에선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권 교체에 따라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반복적인 협력 조치는 3국 안보 공조를 공고히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니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재는 오늘날 미한일 3국 안보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상관없이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는 틀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의 계획이 앞으로도 지켜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새로운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세 나라 모두 인적 교류, 정보 공유, 연합 훈련, 다양한 안보 현안에 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레슨 전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현재의 3국 안보 협정을 유지시킬 마법의 해결책은 없다며 각 국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습이 답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3국 안보 협력의 경우 이런 안보 채널의 반복적인 실습이 완벽을 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보건의료협정을 체결한 데 대해 미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안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바꿀 것을 촉구했습니다. 스위스는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7일 미국은 북한 주민의 건강과 복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과 러시아가 보건 및 의료 협정을 체결한 데 대한 BOE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고 김정은 정권은 자원을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대신 북한 주민들에게 우선 배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에 대한 중요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며 북한이 조만간 국제 인도적 지원 인력의 재입국을 허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일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북한과 러시아가 보건, 의료, 의학, 교육, 과학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결핵 등 전염병 퇴치와 심혈관, 내분비, 종양, 기타 질병 예방과 치료, 의료 전문가 교육,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유통에 관한 규제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스위스는 북러 보건협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BOA 서면질의에 우리는 의장국으로서 논평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가적 차원에서 스위스는 북한의 첫 국경 개방 신호를 환영한다며 하지만 이는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접근과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유엔을 포함한 인도주의 의원들의 신속하고 안전하며 방해받지 않는 입국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의 아흐메드 잠시드 모하메드 평양 사무소장은 7일 BOA에 WHO는 지식과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및 국제적으로 중요한 우선순위 보건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건 관련 양자 및 국가 간 협력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WHO는 러시아와 북한의 보건협력 협정 체결을 기쁘게 생각하지만 아직 북한 보건성과 이에 관해 공식적인 소통은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알라스테어 모건 전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조정관은 7일 북러 보건협정이 대북제재에 위배될 가능성에 대한 BOA의 질의에 관련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에서 1718위원회로부터 제재 면제를 받아야 할 항목들이 북한에 이전될 가능성은 있지만 추가 정보 없이는 확실히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주북 영국 대사를 지낸 모건 전 조정관은 다만 북러 간 관련 협력이 유엔의 대북 프로그램을 훼손하지 않고 유엔의 북한 상주 조정관과 기타 채널 1718위원회 및 유엔 안보리와 함께 조율해 완전히 투명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후르카와 가스이사 전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위원은 7일 BOA와의 통화에서 양국이 보건과 의학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한 것이 긍정적일 수는 있지만 유엔 제재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Life science activities have a significant dual use concern. Namely, if any of the items or technologies relevant to life science.
후르카 전 의원은 의료 관련 교류 및 감염 대응과 관련한 활동 등 생명 과학 활동은 북한의 생물학 무기 개발에 잠재적으로 응용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후르카 전 의원은 유엔 대북 제재 목록에는 질병 대책에 사용할 수 있는 미생물 및 생물학적 물질 발효기, 동결 건조 장비, 환기 보호복, 질약 분석기 등이 포함돼 있다며 북한 이를 생화학 무기 개발 등의 이중 용도로 전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러 간 보건협정 과정에서 유엔 제재 대상 기관과 인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산 제품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한 정부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대북 제재를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의 수익 창출 노력을 공격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7일 북한산 가발이 중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에 유입될 가능성과 관련해 재무부는 미국과 외국 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대북 제재 권한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대변인은 이날 BOA의 관련 질의에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OFAC가 인조 속눈썹 키트 수입과 관련된 위반에 대해 거의 100만 달러의 벌금을 발표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무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수익 창출 노력을 공격적으로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해 재무부는 북한의 담배를 수출한 영국 담배 회사인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에 대해 비금융기관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5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6월엔 북한 애니메이션 제작 서비스 사용에 대한 또 다른 벌금을 부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매튜 올슨 미 국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지난해 12월 상원 법사위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오늘날 미국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같은 유능한 국가 행위자들이 역동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무부 노력이 대표적인 성과로 대북 제재 집행을 꼽았습니다.
When corporations and their executives break laws that protect national security, we use the full range of our authorities to hold them accountable.
올슨 차관보는 기업이나 경영진이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법을 위반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우리의 모든 권한을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봄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부서는 영국 담배회사의 자회사로부터 대북제재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인정을 받아냈고 이 회사는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6억 2,9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의 노력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법률 자문으로 활동했던 대북 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이날 BOA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아울러 오션 프로젝트는 최근 강간과 실종 위협 속에서 장시간 노동하는 북한 여성들과의 비밀 인터뷰를 통해 중국 통조림 공장에서 북한 노예 노동이 대규모로 이용되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면서 제재를 통한 적성국 대응법 가차에 따라 해당 통조림 회사의 제품은 미국 내 상거래가 금지되고 자산이 동결돼야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워싱턴 DC의 탐사보도 전문 비영리 매체인 아울러 오션 프로젝트는 2017년 이후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 내 수산물 가공 공장은 15곳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이 고용한 북한 출신 근로자는 1천 명 이상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특히 북한 강제 노동이 동원된 이들 공장 중 10곳이 수산물을 공급한 미국의 수입업체는 2017년 이후에만 70여 곳으로 총 12만 톤 이상의 수산물이 미국 업체들에 납품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 북한의 대중가발 수출이 1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북한산 가발이 중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으로 유입될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앞서 BOA에 중국산 가발과 속눈썹을 세관 감시 목록에 추가해 공급망을 역추적하는 검사를 강화해 북한산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최근 북한 선박의 해외 운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가 본격 가동하기 이전과 비슷한 규모로 추산되는데 특히 북한이 최근 구매한 중고 선박이 집중 투입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7일 오후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지도에 북한 깃발을 단 선박 여러 척이 보입니다. 이들 선박은 한반도 서해상에서 북한 대동강 방향으로 이동 중인데 이날 포착된 선박만 모두 5척입니다. 미래 99호라는 이름을 단 북한 선박은 반대로 중국 방향, 즉 뱃머리를 서해 쪽으로 두고 운항 중입니다. 북한 선박이 가장 많이 향하는 중국 룬커우 항에서도 북한 선박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박이 항구에 입항하기 전 대기하는 개선 장소에는 8일 새벽 현재 북한 화물선 화평호와 용연호, 태성 422호, 홍대 1호, 세전봉호, 금강 1호가 있습니다. 한반도 서해상과 룬커우 항만을 들여다봤는데도 약 20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10척이 넘는 북한 선박이 마린 트래픽 지도상에 표시된 것입니다. 이는 북한 선박의 운항이 활발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마린 트래픽 자료에는 지난 일주일 동안 운항 기록을 남긴 북한 선박이 모두 74척으로 집계됩니다. 과거 비오에는 2017년과 2018년 해외 운항 기록을 남긴 북한 선박을 매주 약 10척 정도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에 대응해 대북 결의를 채택하고 이에 따라 석탄 등 북한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선박 운송이 중단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이던 2020년과 2021년에는 북한 해역을 벗어나는 북한 선박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만큼 북한 선박의 운항이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다만 북한 선박 중 일부는 불법 행위를 감추기 위해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끄고 운항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운항 중인 북한 선박은 70여 척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선박 운항에선 몇 가지 특징도 발견됩니다. 먼저 북한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구매한 선박이 대거 투입됐다는 점입니다. 7일을 기준으로 운항에 나선 북한 선박 중 국제해사기구 IMO 번호를 외부로 공개한 선박은 21척인데 이 중 2021년 이후 북한 깃발을 단 선박은 12척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반이 넘는 선박이 최근 3년 사이 북한에 의해 구매된 중고 선박이란 의미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명백한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이지만 북한은 최근 몇 년 동안 중고 선박 구매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비어있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IS 자료를 조회해 2023년 한 해에만 북한이 최소 43척의 중고선박을 구매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해외 운항에 투입하기 위해 이들 중고선박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앞서 이본유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조정관 대행은 지난해 6월 북한의 중고선박 구매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BOE의 지적에 과거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듯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지속적인 선박 취득을 추적하고 조사해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해외 선적 선박을 북한에 양도 판매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며 우리는 이러한 선박 판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중고 혹은 신규 선박 구매는 유엔 제재 위반이지만 전문가 패널이 지난 3년간 보고한 것처럼 북한은 많은 중고 선박을 취득했다고 말했습니다.
It's a violation of the resolutions for North Korea to acquire new or used vessels. Obviously, in this case, they've acquired a whole lot of used vessels.
이어 지난 3년간 50에서 70척의 선박을 인수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선박의 명의를 도용하고 바꾸는 행위를 많이 해서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북한이 선박 시장에 접근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운항 기록을 남긴 선박 중에 대북 제재 대상 유조선이 발견된 점도 주요 특징으로 꼽힙니다. 앞서 비어있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유조선 천마산호가 중국 닝더 인근 해상에서 위치 신호를 노출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유엔 회원국의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조치 대상인 천마산호가 모항인 북한 남포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해역을 운항한 것입니다. 그 밖에 북한 유조선 천령 1호도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 선박이지만 최근 한반도 동해상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는 북한 선박이 유엔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 해역을 수시로 벗어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와츠 전 위원은 북한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선박을 압류당하는 것이고 최고의 시나리오는 항구에서 그냥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최근 북한 선박의 입항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중국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So what should ordinarily happen is that the vessel should, worst case scenario, be seized, or best case scenario for the North Koreans, that is, turned away from the ports.
와츠 전 위원은 중국은 제재에 대한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들 선박은 북한과 중국을 오갈 수 있는 자유 통행권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주재의 중국 대사관은 지난 1일 천마산호가 중국 인근 해상에서 포착된 것과 관련한 BOE의 질의에 안타깝게도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관련 기관에 문의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쿠바 정권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7일 의회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위로 회부됐습니다. 결의안에는 국제적으로 알려진 쿠바의 중대한 인권 침해와 쿠바 공산 정권이 저지른 미국과 서반구의 민주 국가들에 대한 악의적인 활동에 대해 책임 규명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쿠바 정권은 미국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이란, 시리아, 북한과 상호 지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쿠바의 자유 및 민주주의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도록 설득하고 관련 활동을 조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쿠바는 피델 카스트로에 이어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가 60년 넘게 통치했고 현재는 공산당 일당 체제인 국회에서 지난해 선출된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는 북한과 1960년 수교한 뒤 평양에 대사관을 두고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냉전 시기인 1961년 쿠바와 단교했던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7월 외교 관계를 복원했지만 경제 및 금융 금수 조치는 유지되는 등 양국 관계는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국 법원이 최근 북한을 제소한 하마스 공격 피해 미국인들에게 대북 소장 전달 계획을 보고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다른 대북 소송인단이 이용한 소셜미디어와 이메일, 외교적 경로를 통해 북한의 소송 사실이 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5일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하마스 공격 피해 미국인에게 보고서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소송을 담당 중인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30일 이내에 그리고 이후 30일마다 원고가 소장 송달을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공격으로 사망한 이스라엘계 미국인 아이엘렛 아르닌의 유족 등은 북한이 당시 공격과 관련해 하마스를 지원했다며 지난달 17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북한을 제소했습니다. 또 이보다 앞선 지난달 1일에는 미국인 에이드리언 앤 네타의 유족 등이 당시 공격에 대해 북한과 이란, 시리아 정권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BOA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이 소송들에 대한 입장을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 사건은 별개로 진행되지만 담당 판사는 동일합니다. 이에 따라 램버스 판사는 두 건의 소송인단 모두에게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인의 대북 소송은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궐석 판결로 최종 결론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피고에게 소송 내용이 정식으로 고지돼야 하고 60일 이내에 피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공식 확인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과거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인 등은 소송 제기 후 국제 우편 서비스인 DHL을 통해 소장과 판결문 등을 북한 외무성으로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DHL이 2020년부터 유엔이 아니거나 외교 목적이 아닌 우편물에 대한 북한 내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대북 소송인 등은 북한에 소장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램버스 판사는 북한에 소장을 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청취하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편을 통한 소장 전달이 사실상 막힌 상태지만 그렇다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미국 연방법원이 미국 대북 소송인 등이 소셜미디어와 이메일을 통해 북한의 소송 사실을 고지할 수 있도록 허가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북한에서 훈련받은 일본 적군파 요원의 테러로 사망한 카르멘 크레스포 마티네즈 등의 상속인 그리고 부상자와 가족 등 131명은 지난해 10월 북한의 대외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의 X 계정에 소송 사실을 고지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이를 북한의 소송 사실이 정식으로 고지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후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억류 피해자 케네스 배시와 푸에블로호 승조원 등도 북한의 소셜미디어와 북한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을 통해 소송 사실을 알렸고 이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케네스 배시는 소셜미디어와 별도로 미국 뉴욕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우편물을 보냈습니다. 당시 북한 대표부는 이 우편물을 받은 즉시 반송했지만 배시 측은 이런 행위 자체를 소송 사실을 인지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직접 북한 측에 소장을 전달하는 일명 외교적 경로를 통한 방식도 있습니다. 최근 국무부 법률자문실은 대북 소송 관련 문건 3건을 뉴욕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전달한 사실을 법원 서기관실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무부는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납치됐다 이듬해 평양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가족들이 제기한 소송과 일본 적군파 피해자 등의 대북 소송에 대한 소장 등을 북한 측에 전달했습니다. 또 2021년 북한에 23억 달러 배상 책임을 명시한 미 해군 함정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등의 최종 판결문과 의견서 등도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전해졌습니다. 다만 국무부가 실제 법원 문건을 북한 측에 전달하기까지 최대 3년이 걸렸습니다. 이는 소송인단이 외교적 경로 방식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BOA는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인들에게 북한에 소장을 전달할 방안을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은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외국 주권 면제법을 근거로 북한과 같은 테러 지원국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1988년 최초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뒤 2008년 해제됐지만 2017년 11월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이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올해 상반기 북한의 대중 가발 수출액이 1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강제 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북한산 가발이 중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북한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가발과 속눈썹 등 인조모발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BOA가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은 올 상반기 중국에 총 1억 548만 7천 달러어치의 가발과 속눈썹 등 인조모발 제품을 수출했습니다. 역대 최대치입니다. 이는 올 상반기 북한의 전체 대중 수출액 1억 7,615만 6천 달러의 59.9%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북한의 대중 가발 등 인조모발 제품 수출은 지난해 상반기에도 전체 대중 수출 품목 가운데 1위였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북한의 대중 가발 등 인조모발 제품 수출액은 7,388만 2천 달러로 전체 대중 수출액이 54.9%였습니다. 올 상반기엔 전년 동기 대비 3,160만 5천 달러가 더 증가한 것입니다. 북한은 2017년 6차 핵실험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7년 9월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해 기존 주력 수출 품목이었던 섬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자 2018년부터 비제재 품목인 가발과 속눈썹을 포함한 인조 모발 제품 등을 중국에 수출해왔습니다. 중국에서 사람의 머리카락과 양모 등 재료를 수입해 가발 등을 만들어 완제품으로 중국에 되파는 방식입니다. 북한의 대중, 가발 등 인조 모발 제품 수출은 2017년 상반기엔 11만 3천 달러에 그쳤으나 대북 제재로 섬유 수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대체 주력 수출 품목으로 떠올라 2018년 상반기에 93만 2천 달러까지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급감했다가 2022년 상반기 39만 4천 달러로 수출이 재개됐고 지난해엔 7,388만 2천 달러까지 폭증했었습니다. 올 상반기엔 역대 최고치까지 기록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 등에서 강제노동을 통해 만든 북한산 가발이 중국산으로 둔갑해 미국 등 전 세계로 수출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가발 등 인조모발 제품 최대 수출국은 미국입니다. 해관 총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의 대미 인조모발 제품 수출액은 11억 6,038만 달러로 전체 인조모발 제품 수출액 17억 7,349만 7천 달러의 65.4%에 달합니다. 게다가 중국이 대미 인조모발 제품 수출액은 최근 들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상반기엔 9억 4,106만 1천 달러였고 지난해 같은 기간엔 9억 6,442만 7천 달러로 소폭 증가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엔 11억 6,038만 달러까지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산으로 둔갑한 북한산 가발 등 인조모발 제품이 미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법률 자문으로 활동했던 대북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이날 BOA의 관련 질의에 법적으로 북한 노동력으로 만든 제품은 미국으로 수입할 수 없다면서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와 사설 또는 준사설의 열악한 작업장에서 가발과 인조 속눈썹을 제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런 다음 북한 정부는 가발과 속눈썹을 중국 수출업자에게 외화를 받고 판매하고 수출업자는 이를 중국산으로 둔갑시키고 소비자는 이를 알지 못한 채 가발을 구입해 착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우리 정부는 이런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산 가발과 속눈썹은 세관에서 감시 목록에 추가해 공급망을 역추적하는 검사를 강화해 북한산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노동력이나 자재가 사용된 증거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해당 제품을 압수하고 제조업체의 자산을 동결해야 한다면서 또 강제노동 사용에 대한 모든 정보를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 영국 등 동맹국과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들도 중국산 가발과 속눈썹을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는 국토안보부, 세관국경보호국 등 당국에 북한산 가발이 중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에 유입될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등을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7년 제재를 통한 적성국 대응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북한 정권이 강제노동을 통해 외화 수입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채굴, 생산, 제조 과정의 일부에라도 북한 노동력이 이용된 제품은 미국에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가발을 미국으로 수입한 것 자체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위반은 아니지만 생산 과정에서 북한의 강제노동이 없었다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제재를 통한 적성국 대응법을 위반하는 것이 돼 미국의 모든 입국항에서 압류, 몰수될 수 있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소재 엘프 코스메틱스 사가 2012년부터 약 5년간 중국 소재 2개 납품업자로부터 수입한 인조 속눈썹에 북한산 재료가 포함된 사실을 적발, 2019년 엘프사에 약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세관국경보호국은 지난 2022년 12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노동력을 사용해 제조된 중국산 제품들을 미국의 모든 입국항에서 압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압류 대상은 징더무역, 릭신식품, 저장 선라이즈 의류기업 등 세 곳의 중국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들이었습니다. 당시 조치는 이들 업체들이 공급망에서 북한 노동력을 사용하면서 미국의 제재를 통한 적성국 대응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CBP 조사 결과 드러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세관국경보호국은 앞서 지난 2월 BOA의 관련 질의에 기업들은 북한의 노동력을 포함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미국으로 수입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전 대책을 마련해 공급망을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기업들이 공급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북한산 제품 반입 위험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기업들은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실사를 진행하고 전체 공급망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네,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태권도 박태준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어서 북한 주민 한 명이 한강 하구를 걸어와 한국에 귀순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파리올림픽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올림픽은 이제 12일째인데요. 현재 한국은 금메달 12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로 6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위는 금메달 27개를 딴 미국이고 2위는 금메달 25개를 딴 중국, 그리고 3위는 금메달 18개를 딴 호주입니다. 북한은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로 54위입니다.
네, 한국이 또 금메달을 땄군요.
네, 태권도에서 금메달이 나왔는데요. 올림픽 태권도 남자 58kg급에 출전한 한국의 박태준 선수는 7일 결승전에서 이겨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12개의 금메달을 땄는데요. 박태준 선수는 이날 결승전에서 아제르바이잔의 자심 마고메드프로 선수를 상대로 부상 기권승을 거뒀습니다.
네, 그런데 박태준 선수가 진정한 스포츠맨십을 보여 찬사를 받았다고요?
네, 이날 결승전에서 박태준 선수는 마고메도프 선수와 경기를 벌이다가 상대방 선수가 부상을 당하자 기권승을 거둔 것인데요. 박태준 선수는 기권승을 거둔 뒤에도 상대방 선수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또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서 승부를 떠나 진정한 스포츠맨십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기권승이 선언된 뒤 박태준 선수는 세레머니를 자제하는 듯 보였으나 태극기를 들고 경기장을 내려가기 전 공중 제비 세레머니를 보여 관객들의 환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북한 주민이 한강 하구를 걸어서 넘어 한국으로 귀순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 주민 한 명이 지난 8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를 통해 귀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귀순자를 관계기관에 인계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 신원식 국방장관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 주민 귀순 관련 질문에 북한 주민이 출발하는 지점부터 계속 감시해서 귀순을 유도했던 성공적인 작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게 특이한 게 한강 하구를 걸어서 남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렇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북한 주민 한 명은 지난 8일 새벽에 썰물 시간을 맞춰서 한강 하구 중립구역을 걸어서 한국 측의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교동도까지 최단 거리는 약 2.5km인데요. 이 거리를 걸어서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군 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 지역은 유엔사가 관할하는 중립수역으로 서해 북방 한계선은 설정돼 있지 않은 곳이라며 썰물 때에는 북한에서 걸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당초 두 명이 귀순하려고 했다는 얘기는 뭔가요?
네, 당시 한강하구에서는 경계 작전 중이던 한국군 당국은 감시 자산을 통해 귀순자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초에는 두 명이 식별됐지만 남측으로 넘어온 인원은 한 명뿐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귀순 과정에서 사고가 났거나 행방불명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전에도 서해를 통해서 북한 주민이 귀순한 적이 있죠?
있습니다. 서해를 통해 북한 주민의 귀순은 지난해 5월 일가족 9명이 목선을 타고 넘어온 이후 약 1년 3개월 만입니다.
네. 현재 한국에는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민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한국 정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사람은 약 3만 8천 명 이상인데요. 지난 몇 년간 좀 줄었다가 지난해는 196명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특히 북한 이탈 주민 중에서는 여성 비율이 높은데요. 지난해에는 84%가 여성이었고 출신 지역은 적경 지역인 양강도, 함경남북도 출신이 70%가량을 차지했습니다.
네, 최근에는 북한의 외교관 같은 엘리트 계층 탈북민도 많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지난 몇 년간 외교관이나 당간부, 또 해외 주재원, 유학생 등 엘리트 계층 탈북민이 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약 10명 내외의 엘리트 계층이 한국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1월 탈북한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도 그런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에 온 탈북민들은 통상 어떤 대우를 받는지 설명해 주시죠.
탈북민들은 한국에 오면 1차로 국정원에 들어가 조사를 받습니다. 이어서 북한 이탈주민보호센터, 즉 하나원에 들어가 약 석 달간 교육을 받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탈북민들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각종 직업훈련을 시켜줍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조리사, 또 피부미용, 네일아트, 요양보호사 같은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 자격증을 따서 직업을 잡는 탈북민이 많습니다.
네, 한국 정부가 또 탈북민에게 주택도 제공하죠?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또 서울주택도시공사 SH 등 공공기관과 협력해서 탈북민들에게 주로 임대주택, 즉 아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탈북민들이 정착금도 받는 걸로 아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탈북민들은 정착기본금으로 9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미화로 약 7천 달러 정도를 받았는데요. 한국 정부는 정착금을 100만 원 더 올리고 또 탈북민에 대한 생계비 지원도 늘리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한국 대통령도 탈북민들에 대한 정착금을 대폭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한국은 지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접속 가능한 VOA 웹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요일별 주간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방송 시간은 평일 밤 10시에서 11시, 새벽 4시에서 5시 하루 두 차례입니다.
아인슈타인은 학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독일 학교들은 즐거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은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미국 역사 속 중요한 인물을 소개하는 인물 아메리카를,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의 연구활동을 조직화.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이슈를 살펴봅니다. 미국의 선택 2024.
When campaigns are looking for additional votes because, you know, elections are...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찾아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가 방송되고요.
이걸 배우면서부터 확 달라졌어요. 나만의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 뉴스 속 인물을 살펴보는 뉴스 따라잡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1982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 간의 무력 충돌이 벌어지는 혼란 속에 출연했습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과 한국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